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의 자제와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통신은 31일 보도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이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관련 보도와 한반도 기타 각 측의 동향을 인지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또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에 주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1일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대해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이 이에 동의했지만 3개 나라가 기권하고 10개 나라가 찬성해 이날 회의는 결국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첫 유엔 안보리 회의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수사도 아니고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 양자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회원국 한 나라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러시아의 병력 집결은 유럽에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병력 동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그 누구도 이것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병력 집결은 러시아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그 누구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 등이 긴장과 수사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바로 이들이 긴장 구조를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2차국은 아니지만 이날 회의에 초대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를 향해 나토에 가입할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치아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채 회의 약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거부와 군사 긴장 완화 촉구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보낼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30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전투병력을 파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것과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력하고 큰 가치가 있는 파트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침공 시 병력을 파견해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으로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이 영국, 캐나다와 함께 미얀마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1일 발표해서 쿠데타 발생 1주년을 맞은 미얀마 군부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에서 미얀마 쿠데타 발생 1년 이후 미국은 영국, 캐나다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한다며 7명의 군부 핵심 관계자 그리고 2개의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은 미얀마의 대법원장과 반부패 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 그리고 기관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이들과의 관계는 모두 이들과의 거래는 모두 금지된다고 오프셋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대해 외교를 원하지만 북한 지도자가 다른 길을 원하니 군사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아침까지 흐리고 모든 지역 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수사격 시험 발사라고 밝혀 실전 배치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 철회 수순으로 질주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30일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검수사격 시험이 생산 장비되고 있는 화성 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고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정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사격은 생산 배치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 발사를 뜻하는데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돼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30일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정점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30도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500km에서 5000km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2017년 괌과 알래스카 기지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선언한 뒤 실전 배치를 사실상 확인한 것은 처음으로 대미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2017년 5월 4차 발사 당시 이번 발사와 유사하게 정점 고도 2115km, 사거리 787km로 고각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과 9월엔 평양 순안에서 정상 각도로 쏴 2000km에서 3000km 비행 후 일본 열도를 넘기는 실거리 사격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화성 12형은 2017년 실전 배치를 위한 개발이 이미 완료됐다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하는 고각 발사 시험을 새삼 다시 한 것은 품질 검사를 명분으로 한 무력 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이미 2017년에 정상각도로 실거리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을 다시 꺼내어가지고 무력시위에 동원한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성 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미사일 탄두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이들 사진 공개가 재진입 기술의 완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지구의 모습이 완전한 원의 형태가 아니므로 대기권 진입 전에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찍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술 완성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사진 공개를 통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완성의 난제인 재진입 기술의 진보를 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수반했던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1월 한 달 새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이어 IRBM까지 모두 7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IRBM 발사는 특히 북한이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철회를 시사한 이후 이를 본격화하는 첫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내부가 지금 임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지나봤지만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국면을 전환한 거고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는 모라토리엄 카드는 아직 넘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는 타이밍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체로 하는 군 정찰위성 발사 혹은 모라토리엄 철회 공식 선언과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이 다음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새해 들어 IRBM 발사까지 쉼없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괌을 포함한 동아시아 영내를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 완성을 일단락 지으면서 향후 전략 도발을 위협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의 전략 도발 여부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강경 선회 가능성 등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ICBM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드라는 거는 손에 쥐고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지 그걸 던져버렸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이 워낙 난맥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혈맹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IRBM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앞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힘쓰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오히려 대미 견제에 유리하게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보호해서 미국과의 딜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미중 관계 속에서 또 북한이 급기야는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쏠 때 중국이 전혀 나서지 않거나 오히려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쐈다고 보는 거죠.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번 화성 12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북한의 새 7번째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4년여 만에 처음 이뤄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제외하면 새해 들어 잇따른 북한의 발사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논평에 대량 살상무기 위협 표현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대해 외교를 원하지만 북한 지도자가 다른 길을 원하니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며 외교와 군사적 카드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평양에서 오는 한반도에 대한 도전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ll, the administration is certainly here at the Defense Department laser focused on the challenges to the Korean Peninsula coming out of Pyongyang.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김정은의 급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말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우리는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got to make sure that that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rong. We remain committed to a denuclearized.
또한 우리는 외교적 대화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화를 갖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평양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정은은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4년여 만입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새로운 조치로 책임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더 이상 도발 수위를 높이지 말라면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문제를 특정해 진행된 미 고위 관리의 브리핑 내용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직접 외교를 추구한다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 다른 제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30일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여러 시스템에 다양한 시험을 단행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들은 미사일 사거리를 점점 높여가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영내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그들이 대결보다는 외교의 길을 택하도록 노력하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직접 관여와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제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은 몇 해에 걸쳐 미사일 발사 등 행동에 나섰고 이런 행위들이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주요 행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외교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보, 동맹국, 파트너의 안보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최근 일련의 실험에 대해 우리의 동맹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도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 영내 평화와 안보는 물론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무가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목표를 이룰 최상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은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올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후 북한만을 주제로 브리핑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의 역량과 관련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행동이 근본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거듭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것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 그들이 개발하고 시스템을 검증하고 추가 개선하려는 요소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관리는 이런 행위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따라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우리의 동맹과 영내 안보에 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일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것이라며 추가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교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는 양측의 우려 사안을 다루는 논의를 시도하는 것에 매우 진지하며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취한 일련의 행동 때문에 적지 않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30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이달에 상당히 많은 횟수의 시험을 진행했고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연말에 걸쳐서도 다양한 시스템의 시험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분명히 추가 시험을 보지 않기를 원하며 북한에 추가 시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분명히 북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려사안에 대한 진전을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논의의 일환으로 그들의 우려사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동맹과 영내 안보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과 협력하고 영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분명히 우리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과 유해를 공식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우려와 북한의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북한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모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외교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북 정상 간 화상회동을 포함한 관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내부 논의도 없었으며 거기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우 잘 준비돼 있어야 하고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상기하며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직 정상 수준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옳다며 이런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폭넓은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외교에 준비돼 있지만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 외교 가능성에 대해선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30일 북한의 최근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규탄하고 한국, 일본과 대응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provocative. And it is something that we have very, very strongly condemned.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로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매우 강력하게 규탄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고 안보리 내에서 제재를 추진해왔다며 나는 북한 미사일로 인해 위협을 받는 한국, 일본과 함께 대응할 다른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을 독자 제재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북한인 5명의 제재 지정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과 관여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논의에 열려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는 외교적 관여에 절대적으로 열려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벌이며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모두 한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거리는 한국에 대한 핵타격용이고 중장거리 역시 미일 양국의 참전을 억제해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장기적 포석이라는 진단입니다. 워싱턴에서는 특히 가장 큰 위협을 받는 한국이 북한의 발사에서 모종의 신호가 아니라 기술 진전과 전쟁 전략을 읽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주요 공격 대상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침공이 시작되면 전쟁 초기에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son that North Korea wants tactical nuclear weapons is if an invasion were to start, North Korea's plan i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북한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다시 말해 방어망을 피할 수 있고 상당히 정확한 미사일이 필요한데 북한이 계속 다른 측면을 가진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And so if North Korea wants to do that successfully, it needs missiles that are capable of avoiding being struck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issiles that are capable.
또한 북한의 잇따른 시험 발사는 전술 핵무기와 함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신형 미사일을 다수 개발하겠다는 김정은의 지난해 1월 당대회 발언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has made it clear over the past year that North Korea is transitioning into a period where they're going to be developing.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30일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800km를 날았지만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500에서 4,500km를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전역은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BOA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미국 혹은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일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A lot of the other capabilities they have, missiles that are able to strike Japan, missiles that can strike the United.
또한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결국은 일본의 참전을 막아 한국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을 동맹으로부터 떼어내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have an ability to strike Japan to keep the Japanese out of the war. It's all about.
특히 이번 일곱 번째 발사 이전에 진행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남북한 접경 지역을 넘어 한국 영토 깊숙이 타격하는 연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of something to get deeper into South Korean territory, not hitting border areas.
특히 후방의 미군 병력을 겨냥하고 해로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올 미군 병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과 같은 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새벽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 14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17일에는 북한판 에이테큼스로 불리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 27일 탄두개량형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해 미군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작 등에 쓸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There are ways that the North Koreans can use things like biological agents on missiles to.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처럼 북한 미사일의 최대 위협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의 발사를 모종의 신호로만 해석해 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거리와 관계없이 칼끝을 한국에 겨눈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외면한 채 이를 미국에 대한 압박이나 대화의 손짓으로만 거듭 포장하며 오히려 동맹인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정작 한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인 단거리 미사일에는 우려, 매우 유감, 강한 유감 표현에 머물던 한국 정부가 통상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로 여겨지는 중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 시험엔 규탄한다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도 워싱턴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국 타격용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미국용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도 그런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이런 도발을 자꾸 모종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소망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type of interpretation that the North Koreans are actually signaling through missile tests is an example of
1997년 함경남도 금오지구에서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미국 측 수석 협상가를 지낸 리스 전 실장은 10년이나 20년 전 심지어 더 과거를 돌이켜봐도 북한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 목적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바이든 정부와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고 외교가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많은데도 이를 계속 무시해왔다며 그들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고 희망은 이해하지만 희망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ey can go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this administration anytime they want to. There's many easy ways for them to communicate that they would like.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도 북한의 무기 시험에는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깔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역량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량이라는 경고입니다.
These missile tests are kind of trying to signal, you know, they're developing capabilities, first of all. That shouldn't be ignored.
특히 앞서 북한이 잇따라서 올린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덜 위협적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발사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미국에 큰 도전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이며 모라토리엄 파기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이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 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을지는 중국 변수에 달려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이 고체연료 기반 ICBM뿐만 아니라 다탄두를 탑재한 대형 ICBM을 모두 시험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한 만큼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Kim Jong-un has been absolutely clear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test both a large ICBM.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자체보다도 이것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혹은 추가 핵실험의 전조라는 게 우려스럽다며 중국을 신경 써야 하는 올림픽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심지어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cern is not those tests, but that they're a prelude to a kind of breakout test at some point.
렐프코사 명예회장은 북한의 자발적 모라토리엄 파기 언급은 진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warning us that they're considering going back to ICBM or nuclear testing.
다만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보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긴장을 끌어올린다 해도 일정 수위를 넘는 순간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ICBM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순간 신규 유엔 제재가 발동될 것이고 현재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준수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후 통첩은 과거에도 나왔지만 반드시 큰 도발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그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면서도 ICBM과 핵무기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They also said throughout 2019 that their patience would only last until the end of the year.
아울러 북한은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취임 첫 해에 핵무기나 ICBM 시험을 감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는 그냥 넘겼다는 점도 특이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하려면 양측이 만나야 하는데 북한은 코비드 상황 때문에 현재로선 미국 측 대화 상대와 마주앉을 생각이 없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도발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코비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핵과 ICBM 시험은 아마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도발을 예고하는 더욱 위협적인 메시지를 낸 뒤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I would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a continuation of the short and medium range tests for foreseeable future.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며 3년 9개월간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 정권을 파탄난 범죄 정권으로 규정하고 오토 범비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배상을 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최근 오토 범비어의 부모가 북한 자금 회수 허용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배상금만으로는 죽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특히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범죄 정권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된 아들의 상실은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정권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죽음에 역할을 한 김 씨 정권이 법의 심판을 받고 유족에게 해병하도록 미국이 노력하기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뉴욕 북부 연방법원은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자금 24만 달러를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북한 정권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미회에서도 원비어의 죽음을 기리고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2020년 원비어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6월에는 원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는 결의가 상원에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원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인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지난해 상정돼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년 안에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농촌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수뇌부가 2022년 들어 농업 문제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1일 농업 부분을 총괄하는 내각 부서인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농업성이 나라의 농업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데 맞게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북한이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성에서 위원회로 격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북한 내각에는 위원회 지위를 가진 곳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규모와 비중이 큰 8곳 정도입니다. 이번에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한 것은 농업 분야에 국가적으로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0년 안에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알곡 생산을 높이고 식생활을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며 농민들이 국가에 지고 있는 부채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북한은 1월부터 평양과 지방에서 농촌 발전 궐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열린 궐기대회입니다.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농사차비에서부터 잡더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농업지능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비료와 농약, 물, 전기, 트랙터, 비닐방막 같은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 딱 한 줄입니다. 국가적 지원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특히 북한의 비료 부족은 심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바라는 대로 농사에서 대풍과 다수확을 거두려면 농과 밭에 질소, 인산,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1년에 필요한 비료량은 58만 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는 10만 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5월 직접 준공한 순천 비료 공장은 2년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올해도 극심한 비료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뭐 수입을 좀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국경 그래 잠그고 올려도 지금 제대로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료를 뭐 전보다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별로 낮아 보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농촌을 개혁한다며 비효율적인 협동 농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농촌을 개혁할 때 협동 농장인 인민공사를 가족 농제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And the collective or state farming system, no matter how much fertilizer they get, they just waste it.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협동농장 부채탕감이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부채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채탕감이라고 하는 부채가 지금 생긴 이유가 국가가 제대로 그 분배 제도를 제대로 이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가 그 수매만 강조하고 국가가 같이 챙겨할 목만 계속 챙기다 보니까 협동농장은 부채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게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분배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장부상에 있는 그 부채를 그냥 틀어버리는 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축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북한의 수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매 제도가 이제 그 시장에서 100배나 차이 나는 가격으로 이제 정부가 식량을 가져가는 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11월, 12월이 되면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수매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가지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정 가격은 쌀 1kg에 46원입니다. 반면 시장 가격은 4,000원 선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정 가격을 적용해 쌀을 수매합니다. 만일 국가가 쌀 100kg을 수매할 경우 농민에게 4,600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만일 농민이 같은 양의 쌀을 장마당에 팔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쌀 100kg을 국가에 팔면 39만 5,400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식생활을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꾼다는 데 대해서는 방향은 좋지만 실현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조충이 굿파머스 소장입니다.
그 옥수수 밥 먹어서 배 불리는 것보다는 그 밀가루 음식 가지고 이제 식생활 질 이제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은 잘한 건데 그렇게 되려면 좋은 품종하고 재배 기술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형편에서 그게 이게 제대로 돼갔나 생각은 잘해.
북한의 식량난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데다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이 줄어 여전히 식량 전망은 어둡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 북한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 수입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이 또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29만 톤 늘어난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입량이라든지 지원량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식량난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심했으면 심했지 더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뭔가 완화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1월 21일 현재 쌀값은 킬로그램당 4,800원 그리고 강냉이 가격도 2,500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쌀 가격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매력이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쌀 가격이 떨어져도 여전히 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값이 싼 옥수수를 사 먹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조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62년 북한 주민들 모두가 입합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 김정은 위원장은 또다시 쌀밥에 밀가루 음식을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아침까지 흐리고 모든 지역 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1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 양덕 아침 영하 9도, 낮 0도, 신의주 아침 영하 6도, 낮 0도, 부성 아침 영하 6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 강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3도, 희천 아침 영하 8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흐리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낮 2도, 대성 아침 영하 5도, 낮 3도, 사리원 아침 영하 6도, 낮 1도, 신계 아침 영하 7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5도, 낮 4도, 장전 아침 영하 4도, 낮 5도,
평강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 맞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5도, 낮 7도. 장진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5도. 청진 아침 영하 6도, 낮 1도. 김책 아침 영하 6도, 낮 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5도. 김영권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눈 내리는 곳 있겠고 오후 맞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월 4일 버마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를 위한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버마 국민들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권의 탄압에 시달리면서도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버마 국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마 정권은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즉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이래 탄압과 폭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 군사 정권은 국가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겸 외무장관 그리고 윈민 대통령과 강요들을 수감했습니다. 앞서 버마에서는 2020년 11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 민족 동맹이 크게 이겼습니다. 쿠데타 이후 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구속되고 어린이들을 포함해 1,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12월 24일에는 군사정권 군인들이 케야주에서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버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최소 35명을 불에 태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을 비롯한 두 명의 국제구호기관 직원도 포함됩니다. 사망한 시신은 크리스마스에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 살상 행위를 비난하고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은 비극적으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마 군부는 평화로운 시위대에 총을 쏘고 집을 불태우고 어린이들을 유괴 또는 살상하고 그리고 수감자들을 성적 학대하고 고문하는가 하면 마을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발표한 별도의 성명에서 케야주에서 발생한 학살을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무고한 사람들과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군부가 사람들을 학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이 버마 군부 지도자와 관련 기관을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버마에서 추가적인 학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버마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군부 정권에게 모든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의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인 세계뉴스 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1일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대해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이 이에 동의했지만 3개 나라가 기권 그리고 10개 나라가 찬성해 이날 회의는 결국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첫 유엔 안보리 회의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수사도 아니고 또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 양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회원국 한 나라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러시아의 병력 집결은 유럽에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병력 동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그 누구도 이것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병력 집결은 러시아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그 누구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 등이 긴장과 수사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바로 이들이 긴장 구조를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날 회의에 초대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를 향해 나토에 가입할 주권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리히 키슬리치아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보낼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30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전투병력을 파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것과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력하고 큰 가치가 있는 파트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침공 시 병력을 파견해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이 영국, 캐나다와 함께 미얀마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1일 발표에서 쿠데타 발생 1년을 맞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에서 미얀마 쿠데타 발생 1년 이후 미국은 영국, 캐나다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한다며 7명의 군부 핵심 관계자 그리고 2개의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은 미얀마의 대법원장과 반부패 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미얀마 항만관리회사 그리고 중앙조달위원회로 이들은 모두 미얀마 군정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과 기관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이들과의 거래는 모두 금지된다고 오펙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F-15 전투기 한 대가 31일 일본 해에서 훈련 중에 실종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이사카와현 고마스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이륙한 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투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전투기가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에 대해서 관련국들의 자제와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통신은 31일 보도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이 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관련 보도와 한반도 기타 각 측의 동력을 인지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 측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